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스테파니아 존사님 말씀 나눠주셨는데 예배 전에 카드들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카드에다 자기 어떤 기도 제목 그리고 자기 나이 이런 거를 쓰게 하고 존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주셨어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 또 우리 어린 유초동부 또 부모님들 또 몇몇 어른들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제일 어른들은 건강, 또 청소년이랑 어린 학생들은 거의 다 성적. 그 건강과 성적에서 인생이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어린이들 중에 하나가 아주 한 어린 아이가 궁금한데 자기의 큰 걱정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쓴 어린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6살짜리 하나는 자기는 걱정이 없다. 믿음이 제일 좋은 아이예요. 걱정이 없어요. 야, 얘, 이,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게 이런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기도 제목, 또 마음의 걱정, 무엇입니까?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건강, 또 가족, 어떤 직장, 또 노후, 어떤 사업, 대부분 우리는 그 걱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의 걱정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걱정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 걱정은 지금부터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을 어떻게 보면 앞당겨와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해요. 걱정하는 것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데 사실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건 도대체 뭘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누굴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면 아니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지금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더 사랑하고자 표어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저것 못지않게 이전보다 걱정도 많아요. 참 걱정이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세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아주 가까운 시간입니다. 3년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즈음입니다. 13장을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또 베드로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을 잘 지내고 갑자기 예수님이 안 하던 일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발도 닦여주지요. 사랑하라 그러죠. 나를 팔 거다. 야, 니들 중에 나 도망가래도 있고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같이 있던 제자들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분위기 파악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감이 잘 안 오는 장면입니다. 분위기 좋게 왔는데 이제 거의 우리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7절에 보면 그래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또 가룟 유다에게 13장 27절에 보면 속히 해라. 그러니까 네 할 일 해라. 나 팔 건데 내가 아는데 너 해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거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을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이 제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제자들이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4장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근심이었어요. 근심. 근심이 정말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는다고 해서 근심이 싹 없어지면 좋은데 아니 믿는 건 믿는 거고요. 근심은 근심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그런데 근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옛날에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는 믿음도 있는데 근심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그 죽음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죽음 뒤에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영원히 그 생명으로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받지 못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한 번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근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얘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그래서 한 제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내가 보니까 여기서도 보면 궁금한 거를 참지 못해요. 그냥 일단 말부터 하고 보는 분 같아요. 그래서 무지한데 용기는 있고 궁금한 거 못 참겠고 그래서 질문을 해요. 5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답답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아주 솔직한데 무지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아까 간다 그랬는데 그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가.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7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아주 신비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나를 알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알았다면, 알았다면.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모르고 있는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3년을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잘 알아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가 막힌 기적들을 자기들은 체험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아, 드디어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가 됐나? 이런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다음에 우리도 성공할 수 있나? 출세할 수 있나? 이렇게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몰랐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같이 있지만, 같이 만났지만, 같이 3년을 지냈지만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사람들과 하늘의 예수님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통일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빌립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너희가 나를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이런 질문 앞에 8절에 빌립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3년 동안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조금이라도 이해했을 텐데 아니면 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받기 이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 인간의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했을 때도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조상이 아니라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체험을 했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기적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그 시간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이었어요. 그 은혜를 입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오래 있어도 너희가 그렇게 모르겠냐.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믿음 좋은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없는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저가 뉘기에 바다를 잠잠케 하며 저가 뉘기에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들을 들을 때 놀라운 이야기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 알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 지식으로 인간적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느냐? 예, 믿음 이야기입니다. 누구신 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제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똑똑한 얘기를 해도 그것은 생명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오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일상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이런 고백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사는 삶이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늘 불행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늘 걱정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그 걱정과 두려움은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는 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잘할 때도 있고 좀 믿음이 이렇게 정체성이 보일 때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열심을 내다가 열심이 좀 식어질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오늘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뭔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뭔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은혜를 덧입게 되는가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치유, 기적, 은혜의 역사,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셨던 일들을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 얘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 주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어디에 쓰여 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지병, 가끔 이방인 지역의 데가볼리 이쪽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들을 그들이 감당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역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각 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가 이 위대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이죠. 엄청난 권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자존심과 명예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자녀이면 후사의 권세를 가졌고요. 이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물질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남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선교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선교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예수님이 명예를 걸고 들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약속을 갖고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또 해주세요. 1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받으십시오. 아,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걱정을 이기겠다. 오늘부터 내가 두려움을 이기겠다. 오늘부터 내가 염려를 이기겠다.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마리 쥐가 있었답니다. 한 마리 쥐가 사는데 고양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이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고양이가 됐는데도 또 걱정이 생겼어요. 이번엔 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개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이 이번엔 아예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돼서도 또 신에게 물었어요. 포수가 무서워서 살 수 없다고. 그랬더니 신이 다시 쥐로 가라. 넌 쥐로 가라. 왜요? 아무리 모양이 바뀌어도 마음이 쥐면 쥐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돼도 고양이가 돼도 내 마음이 쥐면 평생 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요,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살면요, 아무리 자녀라도 권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다. 예,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한 주간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능력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고, 무거웠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지. 그러니까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제가 그 코스테 집회를 가는데 가면 제가 설교는 두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요, 3박 4일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밥 먹는 3시간 빼고는 다 집회를 해요. 그리고 강사들도 그 집회에 모든 시간을 참석하라 그래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갔다간 그랬잖아요. 갔다 허리 아파서 정말 제가 순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아침 7시부터요, 저녁 10시까지 집회가 쉬지 않아요.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저도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저도 은혜 받고,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가요. 말씀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누리세요. 말씀 속에서, 아, 나에게 권세가 있다. 나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 기도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악의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모든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거절치 않으십니다. 그 기도 속에 승리가 있고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